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중 무역 규모가 최근 상당히 축소됐다는 발표에 대해 백악관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북한 정권이 불법 프로그램을 끝내고 자신의 행태를 바꿔 한반도 비핵화로 움직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인 압박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앞서 이날 발표한 총소에서 지난 12월 북중 무역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상품의 지난달 대북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3% 줄었고 수입은 무려 82%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의 전체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51%가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도 전년보다 10% 줄어든 5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북 교역 규모 축소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포기를 위해 가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 중 중국 의존도는 90%대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오는 15일에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2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앞으로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파견하기로 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 방문단 규모, 또 남한 방문의 경로와 경비 부담 원칙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창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과 공동의 응원, 단일팀 구성에 관한 문제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한국 언론은 남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된 영국 국빈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면서 취소 이유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뤄진 영국과의 나쁜 거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런던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최고의 미 대사관을 헐값에 팔고 12억 달러를 지불하며 후미진 곳에 새 대사관을 지었다며 자신은 이런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 개관식 축하 리본을 자르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해 1월 미국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 방문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영국의 최고 투자자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취소를 역설적으로 반기는 국내 야당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구구정당이 올린 반무슬림 동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한 뒤 메이 총리와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계 미국인으로는 최고위 관리인 마칸 달라임 법무부 차관보가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임 차관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됐던 반정부 시위는 매우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정부 시위 움직임은 이란을 거의 40년째 통치하고 있는 억압적인 이슬람 성직자들이 부인한 자유를 염원하고 있는 이란인들의 자연스러운 진척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여러 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이란 국민을 탄압하는 이란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난 9일 압도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사상 처음으로 축구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축구 경기장에 여성이 찾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사우디 국영방송인 알아라비아는 12일 여성들이 홍해변의 항구 도시인 제다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 여성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여성들은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는 사우디 관습에 따라 일반 남성과 분리된 가족 속에 앉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숨쉬며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맑은 하늘을 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올해 새해 소망 중 하나로 더 맑은 하늘을 꼽았다는데요. 중국 언론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인들의 새해 소망을 조사해봤더니 대기의 질이 더 나아지는 것과 관련된 소망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산업화와 함께 대기 오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기와 안개가 뒤섞여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일명 스모그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중국 당국이 강력한 환경 정책을 시행한 덕에 대기질 개선에 큰 성과를 거뒀고요. 거기다 적절한 시기에 북풍이 불면서 좋은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일부 지역에선 대기 오염이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했다며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베이징시는 어제 올해 처음으로 스모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8도로 무척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에 황해도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함흥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죠. 앞서 중국의 하늘이 좀 깨끗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맑고 푸른 하늘에서 새로운 사랑이 내려왔다고 노래하는 조지 스트레이트의 블루 클리어 스카이 들려드립니다.
like rain on the desert sand. It's the last thing you had planned. Then out of the blue clear sky, here she comes a walking, talking true love, saying I've been looking for you, love. Surprise, your new love has arrived out of the blue clear sky. Ain't love a funny thing? One day you're giving up the dream, and the next you're picking out a ring out of the blue clear sk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유보 조치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2015년 맺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고요. 중국이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기록적인 흑자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유보 조치를 연장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핵 합의에 따른 대이란 제재 유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12일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최악의 협상이었다면서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제재 유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건 핵 합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핵 합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이란이 테러 지원을 계속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이어왔다면서 핵 합의를 이른바 불인증했습니다.
네.
예, 2015년 핵 합의 후속 입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90일마다 이행을 인증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였는데요. 이후 결국은 핵 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거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일단은 합의를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최악의 협상이라고 했던 이란 핵 합의를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핵 합의를 그대로 두려는 건 아닌 걸로 파악되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 가운데 수정하는 쪽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 수정 논의를 위한 시안을 미국 의회 그리고 유럽연합 등 동맹들에게 제시한 뒤에 진전이 없으면 전격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이 제재 유보 연장은 수정 논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셈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재 유보를 연장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할 핵합의 관련 제재 유보 조치와는 별도로 테러 지원, 인권 탄압에 관여한 이란 당국자들과 업체에 대한 새로운 표적 제재를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난 2015년에 이란 핵합의 어떤 내용이었죠?
예, 당시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던 이란이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와 약속했었습니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줬는데요. 핵합의가 공식 발효된 2016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금융체제에서 배제하고 또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이란으로 들어가는 자금줄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시행했었습니다.
네. 자, 이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이란 당국이 핵합의 목적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빈틈이 크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핵합의 불인증 당시에 이란이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합의를 위반했고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테러 지원을 계속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건 핵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6개 나라가 이란 핵합의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이 11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주선으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는데요. 이들 3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잘 지켜온 걸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이행할 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핵합의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나머지 당사국들인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입장이죠?
네, 핵합의를 그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는데 같은 입장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수요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이미 확인했다면서 러시아는 이 합의가 영내 안보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공헌하는 바를 지켜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왕이 외교부 장관의 명의로 이란 핵합의를 지켜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890만 달러의 출연금 처리 협의, 그리고 일본 정부 사죄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외교부의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표 후부터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까지 이어진 한국 정부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네, 아베 총리는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으로 그걸 지키는 건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은 합의에 따라서 10억 엔을 즉시 출연하는 등 약속한 걸 모두 성의 있게 이행해 왔다면서 한국도 합의를 이행하라고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맺은 위안부 합의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이행하지 않는 건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게 일본 측 입장입니다.
네.
예,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앞서 위안부 합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런 종류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게 국제적으로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위안부 합의를 지키느냐 마느냐로 놓고 이 한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에서 일본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배상 없는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높아졌고요. 지난해 출범한 한국 새 정부가 재검토를 통해서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은 배제하고 외교적인 필요로 성급히 처리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의사는 없지만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게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받은 돈도 이미 집행된 부분 등을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채워 넣은 뒤에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아베 총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두 나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 당분간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불가피한 걸로 NHK 방송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오는 4월 일본 개최를 추진 중인 중국, 한국, 일본 3개국 정상회의를 위해서 양국 간의 냉각기가 오래 갈 수는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12일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경제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도 지난해 기록적인 흑자를 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관 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2,76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한 해 전인 2016년보다 10%가량 증가한 수치로 2015년 2,600억 달러 이후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또 하나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줄곧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비판해 왔고요. 미국의 막대한 대중무역 적자를 근거로 중국의 통상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자주 내비쳐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중국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전 세계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17% 하락했지만 대무무역 흑자는 증가했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도 11% 넘게 늘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단속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왜 지난해 이렇게 기록적인 흑자를 보게 된 걸까요?
예, 아직 구체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경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전기 제품 등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1년간 전체적인 중국의 경제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출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약 8% 증가하고 수입은 16% 늘었습니다. 중국의 2017년 전체 무역 수지 흑자는 약 4,230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16년보다는 줄은 거지만 그래도 괜찮은 성적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서 중국의 지난해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보인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중국의 달러화 기준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가량 증가했는데요. 비록 바로 전달의 12%에는 못 미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살짝 웃도는 성적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새해 2018년 중국의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황송핑 중국 해관 총서 대변인은 중국의 대외 무역은 견고한 성장 기반 위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면서 중국의 잠재력이 점차 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중국이 올해도 세계 경제의 온건한 회복세를 타고 경제의 성장을 이어갈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이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해외 도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몇몇 의원이 이민 개혁 법안에 들어갈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인 페이스북이 게시물 관련 원칙을 개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해외 도청과 관련해서 11일 연방 하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었군요.
네, 연방 하원이 11일 표결로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효력을 6년 연장했습니다. 찬성 256대 반대 164로 통과됐는데요. 이로써 미국 정보기관들이 해외 테러 용의자에 대한 도청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조항은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이 참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이 도청에 영장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청을 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요. 피사라고 하죠. 보통 줄여서 이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해외 테러 용의자를 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도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해외에 있는 테러 용의자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교신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네, 해당 조항은 미국 시민이 관련된 경우에도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가안보국, NSA 같은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뒤 비밀 도청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요. 지난 2008년 연방의회가 이 FISA 702조에 근거해서 이 비밀 프로그램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조항은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한다고 해서 사실 논란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이 몇몇 연방의원과 민권단체들은 도청 과정에서 미국 시민의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이 조항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부당하는 조처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일 하원 표결에서도 미국인 정보의 경우에는 이 법원 영장이 있어야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결국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테러 혐의가 아닌 일반 범죄와 관련한 FBI 수사일 경우에 미국인을 도청하거나 이들의 이메일이나 통화 기록 같은 정보를 보려면 여전히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을 연장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테러 수사 같은 경우는 화급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영장을 받느라 시간을 허비하다가 테러를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이 테러를 막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11일 표결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의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보기관이 필수적인 수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 몇몇 의원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 또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와이든 의원은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능력을 확대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피사 702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1일 아침 인터넷 트위터에 이 대통령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자신의 진영을 도청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민주당 수뇌부는 하원 표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2시간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통화를 한 뒤에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조항이 해외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표결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계속 이민개혁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11일 연방상원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있었군요.
네, 이 민주공화 상원의원 6명이 함께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다카나 국경 강화 방안, 그리고 가족이민 문제 등을 포함한 이민개혁 방안에 이 원칙적으로 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 의원,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 리차드 더빈 의원 등이 협의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성명을 내고 연방의회 안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방안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참 궁금한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과 관련해서 특별히 합의가 나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민개혁 방안에서 논란이 되는 항목들 뭐가 있는지 좀 짚어보고 가죠.
네, 역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서 이 미국으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수혜 대상이 약 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오는 3월 5일까지 대안을 찾으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국경 강화 방안도 중요한 항목이죠.
네, 자, 국경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따라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네, 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장벽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민주당 쪽에서 장벽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자 추첨제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사는 이민자가 가족을 미국에 데려올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의 제한, 그리고 임시 보호 신분 TPS로 미국에 살던 사람들의 문제, 또 영주권 추첨제 변경 등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네. 자, 항목들을 다 들어보니까 참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개별 현안에 대해서 민주공화 두 당의 생각이 아주 다르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공화당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쉽지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다카 문제 같은 경우 민주당은 불법 체류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다카를 해결하려면 꼭 국경 장벽 건설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태라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자,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두 당 의원들을 만나 이민개혁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더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과정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티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 등 이 문제가 많은 나라 시민들이 왜 미국에 와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비속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크게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언론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정계에서도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보도에 나오는 저속한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전에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강경한 발언, 거친 발언을 하긴 했지만 IT를 경멸하는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IT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의 더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도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 업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최근 페이스북이 게시물과 관련해서 새로운 발표를 했군요.
네, 이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게시물을 뉴스피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뉴스피드의 중심을 기업이나 사업체,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기사에서 이 가족이나 친구가 올리는 게시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자,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원래 페이스북은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서로 글이나 사진 등 자료를 올려서 함께 보는 그런 기능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업이나 특정 조직, 그리고 언론 매체가 보내는 게시물이 늘어났는데 이걸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게시물을 수동적 게시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수동적 게시물을 올릴 때 이 마구잡이로 게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페이스북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이나 또 성향에 맞는 그런 게시물을 올리게 되죠.
네. 이 사실 페이스북 사용자들로부터 요즘 이런 게시물이 너무 많다 이런 불만이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말같이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이와 관련 에서 최근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뉴스 같은 공적 게시물이 사적으로 더 많은 접촉을 끌어낼 게시물을 밀어내고 있다고 드러났다면서 사용자들이 더 의미 있는 교류를 갖도록 할 게시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또 이런 변화로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이 시간이 더 값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을 보는 시간은 줄지만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시간이 보내는 시간이 줄면 페이스북의 사업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주된 수입원이 뉴스피드에 올라가는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 광고료를 많이 받으려면 뭐 이걸 보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면 아무래도 또 페이스북이 받을 수 있는 광고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이 광고로 올리는 수입은 지난해 약 4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사실 페이스북 지난해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바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연계된 조직들이 이를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같은 SNS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큰 문제가 됐죠.
네, 자, 러시아가 이 SNS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던 겁니까?
네, 트럼프 후보에 유리한 가짜뉴스, 그리고 낙태나 총기 문제 같이 미국 안에서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을 SNS에 대거 유포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 조직은 주로 SNS 업체들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업체들이 처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비난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해당 의혹을 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서 질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압력이 계속 커지자 결국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조직의 활동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이 페이스북의 이번 개편도 이 관련 대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새 삶이 시작됐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사인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출간된 책 한 권이 새해 벽두부터 미국 중앙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언론인 마이클 울프 씨가 최근 펴낸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책입니다. 울프 씨는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수정헌법 25조가 언급됐다고 방송 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은 미국 연방수정헌법 25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정헌법 25조의 역사.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1965년 7월 6일 연방수정헌법 25조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1967년 2월 10일 비준됐고 모두 4개의 부속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From Dallas, Texas, the flash, apparently official, President Kennedy died at 1 p.m. Central Standard Time.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암살이 계기가 돼 제정됐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승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수정헌법 25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수정헌법 25조가 제정되기 전 몇몇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과 자신의 유고 시 대통령직 승계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을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정헌법 25조의 내용.
4개 항으로 구성된 수정헌법 25조의 1항과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미은직, 사망 또는 사임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직에 궐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그는 연방의회 양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해 승인을 얻어 그 직에 취임한다.
수정헌법 1항과 2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직 공석 시 누가 그 자리를 승계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대통령 자리가 빌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승계자가 남은 대통령 임기를 이어갑니다. 다음 수정헌법 25조 3항과 4항은 대통령을 면직시키거나 복직시킬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그가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하는 경우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와 반대되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사망은 사정이 생기면 대통령이 자기 뜻에 따라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사항은 대통령을 본인 의사와는 달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통령과 행정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기타기관의 주요 공직자들의 과반수가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한 때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맡는다.
부통령과 각료들의 과반수가 의회에 통보하면 현직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대통령직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부통령과 내각이 4일 이내에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다시 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방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면 이 목적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서면 성명서 수령 후 21일 이내에 또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연방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 표결에 의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의하면 부통령이 계속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부통령과 강요들이 대통령 면직을 다시 요청하면 연방의회가 표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법 25조의 적용.
미국 연방수정헌법 25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 부속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잠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던 경우입니다. 대통령이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이 끝날 때까지 부통령에게 권한을 임시 이양했던 건데요. 가장 최근에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07년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결장검사를 위해 딕 체니 부통령에게 몇 시간 동안 대통령직을 넘긴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부속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총격으로 쓰러졌을 때, 또 임기 말인 1987년 일각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둘러싼 논란.
수정헌법 25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강제로 면직시켜야 할 경우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해당 헌법 조항이 대통령 면직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유로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논란의 중심이 된 책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 출간을 계기로 언론과 중앙정치권에서 수정헌법 25조가 새삼 거론되고 있습니다.
This went on. Okay, 25th Amendment. So 25th Amendment is a concept that is alive every day in the White House.
책의 저자 마이클 울프 씨는 몇몇 언론과의 회견에서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대통령직 수행 불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근거해 부통령과 내각 강요들이 수정헌법 25조 4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면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과 트럼프 반대 진영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울프 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I had a situation where I was a very excellent student, came out, made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became one of the top business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기자들에게 자신이 명문 대학을 졸업했고 사업에서 수완을 발휘한 안정적인 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질 부족과 불안정한 정신 건강을 전면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수정헌법 25조 4항이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따라다니는 자질 부족,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어떻게 떨쳐버릴지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인상적인 수상 연설을 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오프라 윈프리 씨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인으로 영화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불우한 어린 시절과 방황으로 점철된 청소년기를 극복한 뒤 미국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윈프리 씨는 지난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 코시어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그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당했고 이후에도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미인 대회에서 상을 받은 뒤 주목을 받았고 내슈빌 지역 방송에 리포터 겸 앵커로 발탁되면서 방송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역경을 딛고 지난 1973년 테네시 주립대학을 졸업한 윈프리 씨는 이후 TV에 진출합니다. 볼티모 WJG TV를 거친 뒤 1984년 시카고 WLS TV로 자리를 옮겼고 여기에서 곧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시작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 1986년 미 전역에 방송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무려 25년 동안 방송됐습니다. 윈프리 씨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그야말로 미국 최고의 토크쇼로 등극시킵니다. 그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방송뿐만 아니라 출판 영화 산업에도 손을 뻗쳤고 인상적인 활동으로 미국 최고 부호 명단에는 물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도 꼽힙니다. 오프라 윈프리 씨는 지난 7일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나와 연설에 주목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성추행 추방운동을 언급하며 새 시대가 왔다면서 다시는 성추행 당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윈프리 씨의 연설에 크게 감동한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25조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 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오늘 마음이 무겁네. 이렇게 슬프고 축 처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이 표현은 크게 실망하다,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 또는 기분이 안 좋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just got dumped by my date. I'm really bummed out. 나 오늘 차였어. 기분이 너무 우울하다. You look bummed out. Are you okay?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My flight got canceled because of the snow. I'm so bummed out. 비행기가 눈 때문에 취소됐어. 아, 진짜 너무 실망이다. I'm bummed that I didn't get to see you this week. 이번 주 못 봐서 너무 아쉽다.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오늘은 bummed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 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동구타 지역에서 지난달 27일과 29일 사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긴급 환자 이송이 이뤄진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29일 성명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주의 요원과 의료진의 열정과 지치지 않는 수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들의 헌신과 노력은 최고의 인류애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위독한 600여 명의 환자 가운데 2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임이 분명하지만 미국 정부는 동구타 지역의 심각한 상황과 계속되는 아사드 정권의 포위 작전을 여전히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군이 포위하고 있는 지역에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아사드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참상입니다. 아사드 정권은 동구타 지역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인도주의 지원과 의약품 공급, 긴급 대응 등을 차단하는 전술을 고의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자신들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지난 12월 한 달 내내 원조 후송 차량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적절한 치료와 공급이 허용됐다면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구타 지역에서 잔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샤드 알 아사드와 그의 정권은 시리아 국민들의 목숨을 단지 흥정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헤도노우트 대변인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들에게 자행하는 이런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촉구했습니다. 또 시리아 정권은 포위 지역에서 모든 환자 이송을 허용하고 의료품 공급과 인도주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어 바로 지금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시리아 모든 지역에 아무런 제약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아사드 정부가 유엔 제네바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연설을 통해 주요 행적을 짚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 수단인 트위터. 어떤 나라,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다뤄졌는지 살펴봅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 혹시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전문가들의 평가 함께 들어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특집방송 트럼프 취임 1년.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